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2022년 7월 이달의 뉴스에는 어떤 여성 관련 주제가 다뤄졌는지 알아봅니다. 이달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 임산도와 다이앤 핸드릭스 그리고 퀸타 브란슨입니다. 임신한 여성이라고 하면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는 여성을 말하죠.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판례를 폐기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은 미국 사회의 화두가 됐습니다. 뱃속 태아의 인권에 대해 미국의 주정부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낙태권 폐기에 따른 태아 생명권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지 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결정이 미국의 각 주정부의 손으로 넘어가면서요. 이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낙태권이나 태아의 인권을 뭐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거나 보호하는지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임신한 여성의 이혼이 불가능한 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폭스뉴스 보도를 가져왔는데요. 이 매체는 미주리주에서 임산부가 이혼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미주리주 거주 임산부의 이혼 가능 여부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네, 자 미주리주라면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자마자 가장 먼저 낙태 금지를 선언한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월 24일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후에 이 미주리주가 낙태를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됐죠.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대법원 결정 직후에 즉각 이 낙태 금지법을 공포했는데요. 미주리주 법은 의학적인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임산부의 이혼에도 태아의 인권을 고려한다는 얘길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주리주에서는 임산부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임산부의 이혼이 불가능한 주는 애리조나, 아칸소, 텍사스, 그리고 미주리주 이렇게 네 개 주입니다.
네, 뭐 주법에 따른 결정일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네, 어떤 사람이 이혼 청원서를 제출할 때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데요. 청원자가 아내의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이 세 번이나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고 몇 주 후에 다시 제출했고요. 아이를 출산한 후에 더 이상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세 번째자 마지막 이혼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이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네, 그럼 이혼을 신청할 수는 있는 것 같네요?
엄밀히 말하자면 임산부가 이혼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요. 법원이 신자 확인을 위해서 자녀가 태어난 후까지 이혼을 확정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겁니다.
아, 네. 자, 그리고요. 출퇴근 시에 차 안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이 타야 통행이 가능한 전용 도로를 HOV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HOV 전용 도로에 임산부 혼자 탔을 때 교통 법규 위반인지 여부가 또 다른 화두네요.
네. HOV는 High Occupancy Vehicle,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탄 차량을 위한 전용 도로라는 뜻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인 이상 탈 수 있는 전용 도로에 임산부가 혼자 탈 경우에 교통 위반인지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CNN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자, 이 내용이 화두가 된 계기가 있었죠?
네, 텍사스주에 사는 브랜디 버톤이란 이름의 임산부가 델라스에서 HOV로 혼자 달리다가 그만 경찰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2인 이상 전용 차로에 여성이 혼자서 타고 있는 걸 보고 차를 세운 건데요. 이 여성은 자신의 배를 가리키면서 둘이 탔다고 말했지만 교통위반 딱지를 뗐습니다.
아, 네. 교통위반 딱지를 뗀 것을 보니까 여성의 주장이 경찰에게 먹히지 않았나 보네요.
네, 이 여성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거창하게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건 아니지만 태아가 아기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는지를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보수 성향이 강한 주로 지금까지 이 낙태를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이 형법에서 태아를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결정을 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그러니까 로펌을 고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20일에 열리기로 했던 청문회가 연기됐다고 19일 댈러스 모닝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성의 행보가 향후 태아의 인격에 대한 법정 투쟁을 야기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댈러스 모닝뉴스는 이 여성의 법정 투쟁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뭘 알아야 한다는 건가요?
네, 주법에서 태아를 사람으로 정의했다면 HOV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또 많은 사람이 이 여성의 입장에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여성의 이야기가 현재 미국 주류 언론이 다룰 만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언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CNN 외에도 워싱턴 포스트, 피플, 베니티 페어 등이 이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여성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고 봤습니다. 텍사스 교통부가 코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댈러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항소 변호사는 그녀의 주장이 창의적이긴 하지만 현재 이 텍사스 교통법에 따르면 그녀의 주장이 항소 법원에서 성공할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녀의 창의성을 인정해줄 판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미국 법학에서 매우 독특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댈러스 카운티 보안관과 텍사스 교통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네, 언론 외에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CNN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사였던 루니 쿰주 씨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면 여러 인권에 대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과연 세금 공제 대상인지 시민권 자격은 있는지 양육비 지원 대상자인지 등이라는 겁니다.
네.
네, 이번 임산부 HOV 사례에 대해서 워싱턴의 트루스 포럼의 조평세 박사는 BOA에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만 동시에 모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HOV 승객으로 보기에는 법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조 박사는 사실상 교통경찰이나 비디오 카메라가 여성의 임신 여부를 알아채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산부의 HOV 예외 대상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이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했을 때 벌어지는 구체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첫 번째 키워드로요. 임산부, 임산부의 이혼 문제와 다인 전용 도로와 임산부 조직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에미상 후보에 오른 퀸타 브런슨인데요. 누군지 알아볼까요?
네, 퀸타 브런슨 씨는 희극 작가 겸 배우인데요. 32살 미국인 여성인 이 브런슨 씨는 에보트 초등학교라는 TV 연속극을 쓰고 또 출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이 에미상 코미디 시리즈 부분 여우주연상,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같은 해 코미디 부문에서 시기 후보에 오른 첫 흑인 여성이자 코미디 연기 부문에서 최연소 흑인 여성 후보라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에버트 초등학교를 만들고 쓰고 출연한 인물이 방송계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는 에미상에서 흑인 여성으로도 기록을 세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ABC 방송국의 코미디 연속극인 에버트 초등학교는 미국 모큐멘터리 시트콤 TV 시리즈입니다. 이 모큐멘터리라고 하면 기록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용이 허구인 다큐멘터리 코미디를 말하는 건데요. 퀸타 브런슨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가상의 흑인 학교인 이 에버트 초등학교의 2학년 교사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작년 12월부터 방송됐는데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시즌 1을 마치고 올 3월에 두 번째 시즌 작업에 들어갔고요. 올 9월에 두 번째 시즌이 방영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에미상 최초로 작가 겸 배우 후보로 오른 지 며칠 안 돼서 퀸타 브런스와 ABC 방송국이 표절로 고소를 당했네요.
네, 크리스틴 데이비스라는 작가 겸 배우가 에버트는 자신의 작품인 이번 학기를 모방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데이비스 씨는 2018년에 대본을 썼고 에버트 초등학교가 방영되기 1년 전인 2020년에 저작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쇼가 눈에 띄고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도심 학교의 모습과 느낌, 모큐멘터리 스타일, 그리고 독특한 줄거리 시놉시스, 세트 디자인과 독특한 캐릭터 모두 복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ABC 방송과 퀸타 브런슨 씨 양쪽 다 19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에버트 초등학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건이 9월에 열리는 에미상 시상식에 영향이 있을지 그 여부도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죠.
네, 마지막 키워드도 화제를 모은 미국인 여성인데요. 다이앤 핸드릭스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핸드릭스 씨는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최고의 여성 부자로 꼽혔습니다.
네, 다이앤 핸드릭스 씨 자수성가한 부자라고 하셨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재산을 불린 그런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자, 일단 이 여성의 자산이 얼마인지부터 좀 알아보고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올해 기준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가 밝힌 이 핸드릭스 씨의 자산은 114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내 자수성가 최고 여성이면서 억만장자 순위로는 183입니다. 올해 나이가 75살인데요. 위스콘신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고 학력이고요. 남편과 사별하고 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혼자 일군 사업에 이런 큰 성공을 거둔 건가요?
네, 1982년에 남편과 함께 건설한 건축 자재 회사인 ABC 서플라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핸드릭스 씨는 현재 이 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핸드릭스 씨는 부모님이 농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 직업 윤리를 세웠다고 지난 2017년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요. 21살에 미혼모가 된 후에 사무실에서 직장 생활로 생계를 꾸리다가 도시로 이사한 후에 매일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1970년대에 지붕 고치는 일을 하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후에 꿈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이 회사를 공동 설립한 거죠. 이 회사가 승승장구하면서 1990년대 중반에는 미 전역에 100개의 지사를 세웠는데요. 포브스는 이 회사가 설립 4년 후에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2007년에 남편이 죽고 혼자서 회사를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84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할 만큼 성장을 일궜습니다. 미국에서 23번째로 큰 민간 기업으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핸드릭스 회장 외에도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여성들이 있죠?
네. 다이앤 핸드릭스 회장이 올해 1위를 찍었는데요. 포브스 목록을 보면 10위 안에 든 여성들의 나이가 60대에서 90대에 이릅니다. 올해 68살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는 10위로 자산이 26억 달러입니다.
자, 포브스가 밝힌 자수성가한 여성 1위에 오른 다이앤 핸드릭스 회장과 그 밖의 여성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에서는 이달의 여성 뉴스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골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7월 마지막 순서로 특별한 행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